어느 시대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빚도 탕감할 수 있고 안보 문제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더 나아지고 변화된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뽑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혹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도자에 대한 기대의 역사는 곧 실망의 역사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과 실망과 부패와 빈곤과 분쟁과 전쟁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40년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을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우 3년, 많으면 3년 반, 그 정도밖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은 이들이 가르친 것을 합한 130년의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쳤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림 한 장 그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이라든가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아름답고 놀라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편의 시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테나 밀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인해서 놀라운 작품들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은 노래 한 곡도 작곡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이든 핸델이든 베토벤이든 바하든 맨델스존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감을 받아 위대한 찬송가나 심포니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고아원들, 양로원들, 그리고 장애원들을 위한 복지기관이나 자선단체들, 그리고 병원, 학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날지 아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가야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날지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다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 종려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제자들이나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포하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날 입성을 축하하며 종려 감옥을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보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다면 이 명절 때가 되면 적지 않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절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빌라도가 보고를 받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예수라고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을 놓고 누가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요 구원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다른 두 개는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과도 관계된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그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민수기를 보시면 장정만 6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족을 다 치면 250만 명은 훨씬 넘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동력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 나머지 공백을 애굽 사람들이 끼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애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들은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네가 열 가지 재앙을 100%에만 행하야만 그가 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지나간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놓고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집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집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왔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바깥에 있는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쨌거나 유월절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기록에 있는 문서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의하면 유월절에 한 번에 죽인 양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18만 6천 마리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죠. 그때는 무려 25만 6,500마리의 양이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죽이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총동원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족당 양 한 마리씩 바쳤고 또 대가족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2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일이 숫자 나갑니까?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는 충분히 된다고 말을 합니다. 2000년 전 작은 예루살렘에 250만 이상이나 모였다는 것이 참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예수님이 누군가 구경하라고 모였겠습니까? 사람 구경하라고 모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일단 인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두 가지 이유가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점령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등한 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쉬기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에 보면 일종의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핍박을 벗어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흔히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을 언제 구원하러 오시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더더욱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하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세 때와 같은 위대한 정치적인 리더가 오기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이 메시아 사상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워낙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또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2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문제를 보시면 두 가지 큰 기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사람 대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사건입니다. 거기 여자들 가족들 따진다면 얼추 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작은 것으로 먹였다는 것이죠. 이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떡을 먹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문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냥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도중에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번 유월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또 구경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나무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베다니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만나서 합류해서 올라오는 그래서 큰 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250만 명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있습니다. 이 작은 성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좁은 길에 사람들로 꽉 찼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옷들이 길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왕이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외침인 거죠.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대관식 때 하는 행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왕의 대관식과 지금 예수님께 들어오신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화려한 말이라든가 화려한 뭐 칼펫 이렇게 깔기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면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껏 예수님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감춰왔다는 거죠.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고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마지막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찬송가 가운데 예수의 이름 권세요라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 예수의 이름 권세라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가사에 뭐가 나온가 하면 만왕의 왕이란 가사가 나온다는 거죠. 일본 사람이 있어서 왕은 천왕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을 부르면 천왕한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천왕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뒤로 넘어지죠.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헛된 공약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죠?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있길래 풀어 가져오니까 당연히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지고 묻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했더니 주인이 줬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어디에도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이 뭐 안다, 일면식이 있다, 그렇게 언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기에 말했고 그대로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기한 것이지만 나귀의 사이즈도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나귀가 사람을 태우는 짐승임을 감안한다면 나귀를 타라면 어른, 어미 나귀를 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우연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언뜻 말씀 보시면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가 기원전 538년, 537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에 이 말씀을 이루시 이미 600년 전에 예언됐다는 거죠. 그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어미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왜 어미를 안 타고 한부도 타보지 않는, 어쩜 타면 넘어질 수도 있고 비틀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타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했죠. 그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타셨습니다 라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은 어떻게 보면 온유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짐 사이즈가 다르겠지만 때로 가다 보면 너무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진짜 쓰러질 때면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와서 왜 네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다가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음성은 큰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권위만 내어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찾아가면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겸손의 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 왕들과 다른 것은 그분이 구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에는 희생 짐승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따로 설치된 특별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해서 제단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 수없이 많은 모든 양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하는 요단강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실을 이미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늘에 미리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열매는 뭐겠습니까? 예, 열매는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드렸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는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들여서 학살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을 그들이 수용소에 집어넣고 짐승같이 다루면서 죽였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악명높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가운데 폴란드 프란시스파에 소속된 한 신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막스 밀리안 콜베라는 분입니다. 이 나치는 신부라는 신분 때문에 이 콜베 신부를 더 많이 고문하고 학대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베 신부는 그럴 때마다 주변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했다는 거죠. 그러던 1941년 7월 말 한 수감자가 수용소를 탈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화를 보시면 이 수용소 탈출한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이 나치는 이 수감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하게 되면 남은 사람 가운데 열 명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 탈출했기 때문에 이 폴란드 수용소에서 열 명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 10명 가운데 추출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 간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이 콜베 신부가 선뜻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딸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는 형벌을 언도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는 거의 다 죽고 오직 콜베 신부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치는 그에게 독극물을 주사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가 1941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 콜베 신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죽었다는 거죠. 이에 남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갖다가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수많은 양과 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 번으로 세상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상함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나니 했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오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가로 여기고 호산나를 부르며 기쁘게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들은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까 자녀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르고 지냈던 그리고 폭도로 변했던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처럼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배반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똑같이 죄를 진다는 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이요 그분이 오셨던 모든 목적과 모든 사역을 다 헛것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분이 주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않고 모아서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돌봐줍니다. 자녀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들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요구가 좀 불편하면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를 욕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때로는 자식이 부모님이 잘못하면 그런 말 하죠. 쟤는 자기 부모에게 못을 박는다고 가슴에. 뭐또 그냥 못입니까? 대못을 박는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구원자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서도 또 전과 같이 그렇게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범한다면 아까 말씀드렸 대로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근심하게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겸손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